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의 몇 절의 말씀을 보았사오니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여기에 모인 이들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 먼 곳에서도 또 혹은 해외에서도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형편 처지를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주님 무능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종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두들에게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 1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통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이라는 말은 당신은, 우리가 2인칭이라고 하죠. 당신은, 그런데 좀 높은 사람, 그 윗사람한테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요새 젊은 세대들은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는. 그러나 뜻은 당신은, 2인칭을 말합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성경 지도에 보면 도시입니다. 한 성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성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 헤르몬 산 기슭 요단강의 발원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지만은 그 요단강은 또 그 북쪽에서 계속 강이 하나 있어서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지도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세한 책에 보면 거기에 조그만 또 작은 호수 같은 것이 위에 있어요. 그것을 훌라 호수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훌라 호수인가 하는 호수인데 그 부근이 바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발원지겠죠.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훌라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저 남쪽에 사해라고 하는 염해 혹은 사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헤르몬산 기슭 요단강의 발원지 아주 저 북쪽이죠. 지도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한 도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도시입니다. 자, 그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인 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항상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말입니다. 사람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고 인자보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적게 나오고 주님이라는 말은 좀 많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금 더 인자보다 많지만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48번이나 인자,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크니까, 복음서가 분량이 많으니까. 마가복음은 한 절반 정도 되는, 16장 빠지게 안 되는 마가복음은 19번, 누가복음에는 34번이나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5번만 나와 있는데, 여하튼 복음서에 많이 나온다는 말이, 예수님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아니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보다 더 많이 인자라는 말, 주님 다음으로 아마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명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본질, 인성이라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영과 몸을 취하여, 사람의 몸만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과 몸을 취해, 그래야 사람이죠. 참 사람이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영육을 취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다시 죽었는데 살아났는가 그럽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아, 엘리야가 오신다고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엘리야가 오시는 모양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다닌다고, 여러 해 날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너희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세우기도 하고 세움받았던, 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그런데 나서서 또 시원스럽게 대답도 잘하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따르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다른 어떤 분으로 주님을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질문하면은 베드로의 대답을 딱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그러나 바른 정답과 같은 바른 대답이죠.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 성경에도 나오고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러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 표현인데 그것은 그는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구약성경에 예언된 인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등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할 자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종들이고 또 제사장들은 더 그렇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도 기름을 붓고 왕을 임직할 때도 기름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귀한 성직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인데 이 세 직분을 장차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합해서 함께 다 완성하시는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 예언된 인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항상 말했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에 그것이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 모세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인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역사상에 없었는데요.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는 또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교훈은 주님이 많은 가르치는 교훈들을 주셨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 교훈은 내게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 예수님의 말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서 그냥 나오긴 하지만 입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 사상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사상이다. 그 선지자가 맞죠. 선지자가 바로 그게 참 선지자죠. 제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 그는 진짜 거짓 선지자요. 죽어야 될 자이죠. 오늘날 우리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시된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 다른 자기 얘기만 길게 하거나 뭐 재미있게 하거나 웃기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게 울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건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와, 진짜 정통 선지자가 맞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일러주고 싶은 것을 친히 입에 명령해서 이렇게 말하거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으니까 진짜 선지자가 맞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성경에 이렇게 정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문의 뜻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가든지 아 성경이 분명해져서 그 본문이 분명하고 성경의 뜻이 분명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 성경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해석되고 증거되고 밝혀져서 모든 교회가 다 일치된 한 교리 사상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태만상의 사사시대처럼 되지 말고 전주전국시대처럼 되지 말고 다 제각기 말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색깔들이 너무 다르지 말고 한 교훈, 교훈의 통일성, 한 교훈, 한 말씀의 성경이 그것이 그 뜻이다. 그렇게 다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씀했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한 성경은 사실 히브리서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증거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이 제사장 사역을 증거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명칭으로 부른 책은 히브리서인데 그래도 그 한 권의 책이라도 놀랍지요. 그 책이 밝히 증거하는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그 명칭도 우리가 분명히 모를 뻔했는데 그러니 히브리서가 귀한 책이죠. 예수님을 크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절, 4장 15절, 7장 26절, 8장 1절, 9장 11절 등 예수님을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아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제사장제도가 바로 예수님을 내다보는 그것도 예표로구나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실체의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옳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지만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땅 위에 있는 성막과 성전 정도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하지만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을 하늘의 성막 모세가 사실 땅의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땅에 그대로 좀 지어봐라 그렇게 하셨지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땅에 있는 장막 성막과 성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참 장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피를 가지고 가느냐?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손과 발에 찢겨 못을 박혀 흘리신 피, 머리에 가시멸 육안을 쓰고 흘리신 그 피, 또 숨이 끊어질 때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예.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진짜 성소로구나. 하늘 성소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히브리서 10장 12절도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다.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사도 바울 히브리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믿지만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 회의에 그 모든 결정들을 봐도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고 간주되는 것으로 볼 증거들이 많아 있지만은 에베소서 5장 2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물과 생축이란 말이 예물과 제물 예물죠. 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코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말도 쓰고 또 제물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offering, offering은 예물이라는 말이고 sacrifice는 제물이라는 말인데 제사를 다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과 제물로 그게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예물과 제물로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예수님의 복음서에 주님 자신이 말씀한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자체가 제사라는 말이니까 주님의 사역이 제사 사역이라는 것은 많은 말씀에서 주님 자신의 입에서 또 사도 바울의 글들에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도 밝히 증거하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고 또 에베소 5장 2절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또 세 번째 예수께서는 참 왕이십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구절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구절은 너무 많지요. 몇 구절만 한두 구절만 두어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왔지요. 오셨지요. 이미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죄가 없는 의인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형통하여 원문의 뜻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형통하여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 34장 23절 24절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앞으로 오실 목자가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에스겔 시대로 보면 몇백 년 전에 벌써 다 가신 인물이지만은 앞으로 다윗이 온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명칭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계시다. 성경이 생각하기를 아들이 한 분 계시다. 외아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 본문에는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자자를 쓴 자 말이죠.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 왜 아들,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것이 선택된 자인데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옳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들이 영생에 이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의 보내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 그렇구나. 창세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구나. 삼위일체는 참 신비한 진리죠. 세 구별된 인격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그를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학 계산에는 3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3은 3이고 1은 1이지. 그러나 삼위일체 진리는 3이 1이라고 하는 진리니까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 구별된 인격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와,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삼위에 구별된 세 인격의 교제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만큼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를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신비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귀한 진리가 있으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신비한 그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도 받고 또 삼위의 구별도 받고, 그것이 그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듯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바요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예,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바라는 말은 아들인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NIV 성경은 아예 요한의, 요나의 아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 좀 더 나가, 예, 풀어서 번역한 것 같은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혹은 지옥의 문들이, 영어 성경들은 지옥의 문들이, 예,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고백이 복되며 그의 깨달음과 지식과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은 바가 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아들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깨달으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줘서 깨우쳐 주셔서 바로 깨달아봐, 깨달아보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그것도 못 깨달으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증거가 많군요, 확실하군요.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고백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심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 그렇군요, 그럴 때 청종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무슨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설교 시작하면 나도 졸고 설교 끝나면 잠 깬다, 그런 교인들이 더러 있죠. 간혹,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간혹 과거에 있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원어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고, 이 반석 위에라는 구절에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가 말하듯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에 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리는데 곤란하겠지요. 여기에 반석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여성 명사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고 보는 전통적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의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런 말씀했죠.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럼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점을 담고 있는 복음 진리가 교회의 기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진리,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또 그가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건립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성전 그것은 육신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짓는데 예배단 건축하는 것은 우리도 어렵지만은 건축해봤고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단 건축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시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은 바로 참된 교회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건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바른 진리와 성령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장로님들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웁니까? 우리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는구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성경 열심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온 땅 위에 이미 세우셨고 많이 세우셨고 여기에도 합정동에도 세우셨고 또 계속 세우고 계시고 완전케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진리 위에 세우리라 세우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 하데스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슈올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는 번역된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여기에 음부라고 번역한 말이고 그것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집과 같지요. 죽어서 다 무덤에 묻힙니다. 요새는 자꾸 그 뭔가 다 우리 화장도 하지만은 원래 우리가 다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집과 같지요.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은 그 영은 죄인들은 구원 얻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 던지운다.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 하데스 지옥에 지옥이라고 거기에 들어 고통의 고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됨으로 죄의 값인 죽음도 무덤도 그리고 지옥도 극복되었기 때문에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권세가,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교회를. 교회는 누군데?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예,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덤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너 일로 와, 무덤으로 들어와, 지옥으로 들어와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아니, 죽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일단 무덤 들어가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부활해서 결국은 무덤에서 나오게 되니까 무덤과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19절 마저 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전통문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천국 열쇠는, 여기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물론 받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이 권세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전체에, 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권증의 권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열쇠는, 예, 구원의, 예, 그런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영생과 멸망, 멸망의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열쇠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그는, 예, 영생에 이르게 되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떨어지니 그것이 열쇠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유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의 복을 주시는 자로 이해했던 것 같죠. 매우 현세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오신 사실, 오셨는데 그 사실을 회중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현세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못하게 주께서는 경계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의, 완전한 의의 세계, 의가 충만한 세계, 또 신체적인 건강, 다시 질병이 없는 세계, 물질적인 부요함, 물질적인 궁핍이 없고 환경적인 평안이 넘치는 새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는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고, 목사들은 그 복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교인들은 그 복음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참 감사하다.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복인데, 이 교회가 얻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로구나.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곧 전도라고 하는 열쇠로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 천국 열쇠가 사용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열쇠로 열듯이 열어서 나오시오, 빨리 해방되시오. 거기 있으면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다 열쇠로 열어주듯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도구가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주위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덤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예, 지옥에 갇혀있는, 예, 죽음의 그늘에 갇혀있는 자들을 다 열어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들로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